그거는 뭐 나쁜 것은 나오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한글로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 417절부터 5장 21절까지 얘기가 한 단락이 되는데요. 한 섹션이 되는데 그 전체를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하고 거룩이 뭔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거룩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자, 오늘 중고등학생 저하고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What is holiness? 제일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 그 다음에 영광. 이 두 가지 뜻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요.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 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아이들이 한 바쁜 거 소개해드려요. 인연부 교사할 때 아이들에게 거룩이 뭔가요? 그랬더니 커다란 성경책을 들고 한참 읽었는 거예요. 아이고 저 거룩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는 거 목소리도 낮게 깔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해서 한참 웃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 분이 계셨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뭐 그게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목소리가 높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거룩이 뭘까요? What is holiness?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이 쓰는 히브리어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베어내다, cut off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circumcise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cut off라는 cut off your skin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거룩은 어떤 그룹에서 무리에서 일부를 베어내서 따로 두는 것. 그래서 베어내다 아니면 따로 둔다 이런 뜻입니다. 좀 멋있게 말하면 cut out이라는 말을 좀 멋있게 말하면 set apart라 그래요. 성경에서 성별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이 어렵죠. 어떤 집단에서 떼어내서 따로 두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한다라는 게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동사로 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그런 죄에서 떼어내셨다, 분리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eparate 또는 separation이라는 의미겠죠. 거룩은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겁니다.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다. 거룩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 구별이 아니라 고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isolation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산에 가거나 수도원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거룩한 삶은 아닙니다. 세상과 고립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 그러면 우리는 다 산이나 바다로 가면 다 죽겠죠. 산으로 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와 음행하는 자들과 동지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많이 좀 그렇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니 너희가 그리하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If you want not to associate with the sinful people, then you have to go out of this world.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거룩은 그렇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isolate 하는 것이 아니라 separate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e live in the world, but we live in a different way from them. We live separately from them. 그런 뜻이죠. 그래서 holiness is a separation, not isolation.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죄나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we have be distinct from the secularism, from the worldviews. We should not isolate ourselves from other people. 거룩은 구별이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은 거룩과 함께 우리가 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Be imitators of God as beloved children.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냥 살려 그럼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We have to know that we are loved by God.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하면 Christian identity라고 할 수 있는데요. Christian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과 함께 가장 평안한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중국은 중국으로 가시라고. Raise your hand if you believe that you are loved by God, that God loves you. Thank you. Jason, 감사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사랑은 확실하게 선이라는 게 들어갔죠. 자, 선 모든 사람들이 있었나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그건데, 특별히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I am a child of God who loves me.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해주셨죠?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거든요. What did he do for us? Because he loves us. 이거 여러분이 꼭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 대답 못하면 여러분들 크리스찬 자격 없어요. 뭐 하셨죠? 제일 중요한 거. 안 나와요? 자,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찾아보죠.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답을 해줄게요. I'm a child of God, loved by him, because he created me in his own image.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신약으로 가죠. 그런데 예,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God loves me that he sent his own son to die for me and save me.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어주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신 가장 큰 두 가지 일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I'm a child of God, loved by him. And he created me in his own image. Why? To love me more and to have fellowship with me.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image of God 하면 꼭 먼저 기억할 게 He loves me. And he wants to have a fellowship with me.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나눠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노매로 오버해야 아마 child가 love.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계속 표류하게 돼요. You'll be wandering around aimlessly. 꼭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도 항상 도와줄 수 있는 말로 던질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지쳤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그 말이 가장 중요한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멀어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가장 심플한 미닝을 줬는데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기억해도 좋은데 기억 못하면 쉬운 걸 기억하세요. 세상과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거룩이다. 그런데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명령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고등학생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선생님과 4장 17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장 20절부터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적으로 이 주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잠깐 돌아가면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사람을 우리 새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새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의 출발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So, beginning of the holy life is learning Christ according to verse chapter 4, verse 20.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그리고 계속 배워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본질이고요. 두 번째는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 자, 이거 5장 18절로 가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데요. 좀 쉽게 가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 즉,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5장 1절에 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삼위일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굉장히 복잡하죠. 삼위일체적인 접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사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항상 함께 설명하고 삼위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 분인데 어떻게 다른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주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면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의 출발입니다. 물론 성부, 성령 다 중요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고 그것이 구별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그 앞에 나온 4장 32절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로 연결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의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그런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절의 본문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거든요. This is proper among saints. Holiness or sanctification is not an option. It's imperative.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화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것은 의무로 접근하기보다는 열매로, 목표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안 닮아가면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되겠다. 순종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되겠죠. 그 동기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조금 이따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화 또는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지만 의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목표이지만 열매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구원의 목적이자 또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만 종착지이지만 동시에 성화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만 거룩해지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나중에는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루터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결국 수도원에서 거의 수어사이벌하게 빠지는 바람에 다행히도 멘터였던 수도원장이 그를 몸으로 쫓아보냅니다. 그 바람에 그 위기를 벗어나는데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만 접근하면 종교개혁하기 전에 루터의 모습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 영화 보시라고 보셨나요? 떠날 때까지 루터 보라고 광고하고 떠납니다. 꼭 보세요. 루터가 수도원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율법주의적으로 거기에 접근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루터가 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고 재산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라고 강조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거룩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향을 잘못 잡았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원하지 않았지만 종교개혁까지 이루는 열매를 맺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동시에 열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2절에 가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절에 가면 모든 더러운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 세 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어떤 삶이냐,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깨끗한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고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기적이지 않고 또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동기와 비결에 대해서 5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동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우리 중심적으로, 행위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향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냐를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 미국 사람들이 가끔 미국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human being이라 그러지 human doing이라 그러지 않는다. 그런 설명을 붙잡고는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로 나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무조건 마음대로 살아가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로 출발하게 됩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The first motive for holy living, holy life is the Christian identity. I am loved by God. I am a child of God, loved by Him. When we understand this, we should not rely on what we do as a Christian. We should rely on what God has done for us and who we are. That we are children of God, loved by Him. This has to be the starting point.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은 항상 방향이 잘못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진짜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뭐 교사이든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섬기든 간에 내가 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정체성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되고 이것으로 우리를 항상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그의 말. 거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좌절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후회마이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하에 가면 너희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예,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정체성이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사랑을 받는 자. 두 번째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Since God is light, Paul calls us as light. In verse 8, At one time you wer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So walk as children of light.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죠. 빛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밝혀주는 것이죠. 물론 뜨겁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통 빛 그러면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서는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처럼 빛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순결 혹은 진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세상을 빛이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죄를 밝혀주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결함과 진리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구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 열매가. 즉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빛의 자녀로서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We are children of God, loved by Him. And secondly, we are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we should walk as light. 그래서 빛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이게 밝혀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밝게 한다.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기능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곳은 항상 밝아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밝아지는 효과가 있어야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주변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있는가,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보시면 잘 차이가 안 날 거예요. 3개월, 6개월 단위로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면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얼마나 밝아지고 있는가 1년에 한두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밝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구절에 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설정이 되니까 내가 속한 직장이 더 선해지고 있습니다. 더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그게 다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두고 딴 데로 가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들을 같이 기도하는 동료들을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직장 동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혼자 잘 해야 돼요. 그러나 혼자 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직장 안에 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직장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라고 또 지금 우리가 캠퍼스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매를 보시면 많이 놀라시게 될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떠날 때 그게 시작이 됐어요. 마지막 주간에. 그래서 한 번만 참석하고 참석을 못해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참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어떤 그런 종교단체를 허락을 안 해서 원래 모이다가 밖에서 모이다가 기도를 후에 한 6개월 후에 묘하게도 갑자기 회사에서 그 단체가 사무실에서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처음이었어요. 종교단체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힘을 얻게 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아름답게 해나간다는 얘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직장에 가셔서 함께 모여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10절에 가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15절, 16절, 17절과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5절부터 7절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동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말씀을 5, 6, 7절은 그대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좀 네거티브하게 설명을 하면 심판의 준비 하나가 되겠는데요. 꼭 네거티브한 건 아니지만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때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함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또 빛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삶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지혜로운 삶과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한번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할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선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만 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세월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문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이게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 항상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간과 공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하실 때도요. 잘 생각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공간의 주인이시거든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용양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모세도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광야로 쫓겨났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쪽으로 갔잖아요. 모세의 삶을 보면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공간을 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수동적으로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또 시간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타이밍대로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는 돌아와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달란트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시간, 2023년 또는 나에게 주신 100년의 인생,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바른 시간 전망, 타임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이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한 잔을 위해서 산다. 한 잔 다음의 시간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루 한 잔 마시는 거.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 전망을 길게 담는 것입니다. 5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10년 후에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후에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길게 보면 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걸 타임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두 가지 개념상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달란트다. 이것을 잘 사용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내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따가 점심 뭐 먹지가 않을까요? 앞으로 5년 후에는 뭘 먹고 살고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음식뿐이 아니라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꿈을 꿔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나 그 꿈이 없으면요. 출발은 못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 정치에 그때 식상을 해서 고등학교 때 안 하기로 하고 무역회사로 가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공부를 열심히 한 게 제가 잘못 보다 안 살려고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뉴욕에 와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활용이 되는 걸 보면서 공부를 전하고 훈련하는데 영어가 활용이 되는 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나에게 영어를 주시겠구나. 지금도 감사한 것이 한글로뿐이 아니라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우리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시간 전망을 길게 잡아서 잘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일을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쌓아온 것들을 하나님은 꼭 활용을 하십니다.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안 되고 뭐 목사가 됐다 그러면 의사 공부한 게 헛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공부하고 준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뭐 목사로 또는 다른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다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내게 하셨잖아요. 만일 모세가 광야 생활을 안 했으면 아마 1년 안에 그 60만 대군을 다 몰살시켰을 겁니다. 사막의 지형과 기후가 얼마나 변함사한데 아무나 사막을 건너갈 수 없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면서 사막의 기후와 지형을 잘 파악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민수기에 놀라운 게 나와요. 그렇게 사막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처남이죠. 자기 부인의 동생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벤사람 호박인가요? 호박을 데리고 같이 광야를 동행하거든요. 당신이 광야에서 진치는 것에 전문가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끝까지 돕고 나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벤사람들이 미디안으로 합류를 해버리는데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미디안을 칠 때에도요. 벤 사람들에게 미리 쪽지를 줍니다. 빨리 도망가라. 우리가 미디안을 칠 거니까 너희 벤 사람들을 피신해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벤 사람들이 모세를 도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한 것, 모세에게는 굉장히 좌절하는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또 될 대로 돌아가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목표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더라도 그동안 내가 해온 모든 것이 그대로 무너지는 쓸모없는 것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우리는 특별히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요셉이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달란트를 바로 사용해서 열매 맺어야 함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쉽게 분별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어찌하여 라는 한식만 지르게 됩니다. 와이 와이 하고 불평만 하다가 끝나요. 그러나 시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실 때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거였구나. 나는 A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B를 하라고 하십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12번이나 법안을 올립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만하자 라고 마지막 모임을 하고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하고 갑자기 미국에서 한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젊은 변호사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이렇게 해라. 꼼수를 썼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페라 티켓을 다 줍니다. 또 오페라 구경하게 하고 그 시간에 13번째 안경을 위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모여서 통과가 돼요. 그런데 그 통과법이 노예해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상품 운송금지법이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상품을 운송하는 선주들은 다 체포하고 벌금을 물리게 한다. 통과가 됐거든요. 사성한 의원들이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새로운 법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어떻게 됩니까? 당시의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라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노예를 수송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기 생각으로 또 친구들하고 열심히 법안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로비를 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그것을 본 미국의 미국 변호사님 머리가 조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꼼수를 가르쳐줘가지고 불법 상품 운송 금지법을 만들어서 노예를 운송하지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예가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미국 변호사의 제안을 듣고서 그 기발한 아이디어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했나 라고 그 무릎을 치는데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럼 왜 12번 동안 허스고하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나 뮤지컬을 보시면서 그 스토리를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 열 몇 번의 시도가 그냥 헛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홍보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더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러나 영국은 윌버포스의 노력으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끝나게 되고 많은 영국 시민들이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동의했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그걸 막지를 못해왔던 것인데요. 율법수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노예 제도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시간이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자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6월 18일, 19일, 어제였군요. 왜 전쟁이 안 끝나나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또 터키 시리아의 지진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재난을 허락하시는가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이라는 흐름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종결이 될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술 취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에베소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들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도 교인들이 술이 안 돼서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라고 딱 잡아서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사실 술에 중독이 되면 인간성이 상실이 되기 시작을 하죠. 중독의 결과는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그 외에 많은 마약이나 포르노나 이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정도껏 하지 않으면 중독이 되어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이 무슨 수소가스처럼 우리 안에 가스로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들어온다는 그런 이상한 가스 주입식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The command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the Greek grammar has three distinct characteristics. Number one, it's plural.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는데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It's in passive form.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t's not something that we can do, but it's something that the Holy Spirit will do. When we obey the Holy Spirit, that we can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고 충만하게 하려고 하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이루어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Obey Him so that He can work inside of us. Thirdly, it is in present imperative form. 명령형에 in Greek grammar, there are two tenses. In command, imperative sentence. First one is the definite past. Technically, it's called aorist past. And then it's present imperative. 부정과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일회적인 동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문법을 보시면. 그래서 성경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명령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present verb or present imperative form means it has to be continuous and habitual, intentional. 여기 filled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There is a very good example of filling in the aorist past.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이 나오죠. When Jesus turned the water into wine, what did he say? He said to the servants, fill the water into the jars. There's the word fill is one-time action. Aorist tense. Just fill the water once. That's what Jesus said. 여기에서 아우리 be filled with Holy Spirit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That you have to continue to be filled with Holy Spirit. 완전히 다른 용법이에요. 똑같은 단어 fill이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부정과거로 되어 있고 하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일 종들이 가서 계속 물독에 물을 채워서 전부 포도주가 되면 그 집은 부자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만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에서는 계속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복수이고 수동태이고 현재형이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9절, 20절을 정리하면 감사하라고 끝나고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A life filled with Holy Spirit is a life of worship.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가장 궁극적인 행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가장 궁극적인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전도죠. 네, 제가 너무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들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맺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예배와 전도입니다. 여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라라는 명령으로 끝나는데요. 역시 이것도 계속 감사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감사는 예배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우리가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하며 그랬는데요. Give thanks to God 해놓고요. 끝에가 submitting to one another로 끝납니다. 재미있는 대조를 이루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놓고, 근데 감사하는 동안 계속 서로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라는 이 명사 부호를 가지고 형용사 부호로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끝나죠. 그리고 22절부터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들은 상장에게 복종하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나 피차 복종하라로 끝나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은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항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의 바른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이 명령, 주님을 닮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빛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술과 같은 것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